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마음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이제 눈부신 발전들을 이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눈부신 발전 중에 하나의 어떤 부분이 통신수단이지 않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통신수단으로서 가장 오래된 거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봉화예요, 봉화. 왜 산꼭대기에다가 이제 봉화대를 만들어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이제 산에 이제 불을 피워서 그 연기로 이제 멀리 알려줬던 수단, 봉화. 그러다가 이제 좀 발전하면 이제 동물들을 길들여서 이제 뭐 비둘기나 이런 데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뭐 전달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로 좀 발전이 되다가 이제 전기 신호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모스부호라고 하나요? 이제 그걸로 통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혁명적인 이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전달이 되는. 지금은 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뭐 우주로 나간 그 수만 뭐 측정할 수 없는 멀리 있는 곳에 어떤 우주인들과도 통신을 할 수 있을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통신수단의 발전들 가운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아, 그게 발전을 했구나. 그냥 그랬구나라고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 한 가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어떤 통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도 일종의 통신 수단이죠. 일종의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받는. 하지만 사람들 제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특별히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가득 담기죠.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이 그것을 읽을 때 쓴 사람의 마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편지에는 그런 마음들을 담고 또 담겨진 편지로 인해서 받는 사람이 많은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뭐 요즘 뭐 이메일이나 요즘 뭐 핸드폰 뭐 이런 걸로 쉽게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들을 주고받지만 그렇게 뭔가 편리하고 효율적이진 않을지 몰라도 편지는 편지만의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이제 연애 편지를 보면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죠. 연애 편지에는 그 연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는 좋지만 누군가가 보면은 닭살스러울 수밖에 없는 한 글자 한 글자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에 마음을 담아요. 이 마음, 이 편지를 받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정말 가득 담아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죠. 그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편지는 군대에서 봤던 편지, 그리고 군대에서 썼던 편지.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사람, 특별히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처음 군대에 가서 부모님께 쓰는 그 편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는 그 훈련병의 마음. 그래서 훈련병들이 이제 편지를 받으면 이제 자기 가물대 앞에서 이제 훌쩍훌쩍 되면서 이제 편지를 읽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그 마음, 그 상황 속에서의 그 마음들이 막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편지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이런 편지로 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나눌 때 서신서라고 하는 분류를 나눌 만큼 그리고 책으로 책의 어떤 권수로 따져봐도 이 편지로 된 성경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지예요, 편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때로는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것들을 이제 읽게 했던. 요즘 이제 SBS에서 특별히 서신서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듯 아니면 자유롭게 풀려나 있든 어디에 있든 자기가 편지를 써야 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어느 곳에든지 편지를 써서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근데 누군가가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편지를 쓰지는 않아요. 편지를 쓴다고 한다는 것은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 안에 내가 왜 편지를 썼는가, 내가 이 편지를 왜 너희들한테 쓰는지, 내가 이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이제 쓰죠.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편지인데 편지를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냥 편지예요. 뭐 할 말이 있어서 쓴 편지지만 그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떤 누군가에게 쓴 편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건 편지지만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편지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 편지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지만 이 편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는 편지를 쓴 원래 이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편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면 고린도, 뭐 에베소면 에베소, 빌립보면 빌립보, 로마면 로마 이곳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편지들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 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왜 썼는가의 이유들은 이제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은요. 예를 들면은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야 참 축하한다 라는 내용만 가득 담기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의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요?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너희가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 막 에베소서에 보면 막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는 말 써 있잖아요. 여러 이단들의 공격을 막 받고 있으면 그 편지글은 대부분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의 진리들을 막 써줘요. 어떤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면 은사가 뭔지, 은사를 왜 주셨는지,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이런 내용들이 편지에 담겨져 있어요. 또 어떤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자기가 왜 사도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가 됐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됨을 받았다. 이런 설명을 막 해요. 왜 그런 설명을 할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주변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열두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복음들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부분 그런 편지들이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편지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편지에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편지를 문제가 있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 혼란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들이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신약성경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안에 문제, 우리 삶 안에 있는 어려움, 우리 삶 안에 일어난 복잡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 그걸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들, 우리가 만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해결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바울에서 편지를 쓰듯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삶을 향한 편지들 하나님 쓰시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왜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실까라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와 어려움을 뭐 하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때로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가 내 생각, 내 기준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처럼 어려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때론 이 문제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금방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계속 끌리면 끌릴수록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더 쉽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움이 너무 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그럴 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요.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두려움 우리가 어떤 진짜 큰 두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꼼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이런 어떤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수사관이나 아니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그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 두려움이 확 서리 잡히는 순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각도 멈추고 감정도 멈추고 온몸이 마비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두려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죠. 이 문제도 크고 어려움도 힘든데 그것도 그냥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또 해버리면 그걸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생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가시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 사고 처리를 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하나님이 치우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 이거죠. 어떡하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가르시죠. 예를 들면 이게 단편적인 예지만 하나님들 이런 식이세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문제, 상황들 속에서 절대로 우린 해결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왜 이렇게 하는지 뭐 복잡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문제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신 적들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나 드러나는 어려움들이 없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냄새에 되게 민감해요. 되게 개코거든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겨요. 특별히 음식에 들어간 거는 더 기가 막혀요. 이제 아내가 뭐 할 때 약 진짜 눈곱만큼의 이제 새우젓 같은 걸 넣어요. 저는 딱 국물 먹는 순간 뭐 넣었어? 딱 나와요. 이게 민감하니까 그걸 쉽게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냄새에 민감하니까 불쾌한 냄새가 나면 이제 싫죠. 저희 집 이제 냉장고가 출입문 바로 앞 옆에 있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오래돼서 뒤에 이제 팬 돌아가는 부분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그 불쾌한 냄새가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 지금 디퓨저 놔져 있어요. 그래서. 싫죠. 그래서 그 냄새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제 같은 걸 놔버리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방향제를 놓는 것은. 하지만 냄새는 왜 납니까? 냄새를 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뭘 알 수 있어요? 아, 어딘가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썩은 내가 나요.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무엇인가가 썩고 있다는 것이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냄새가 안 나면 썩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는 모르는 것 때문에 더 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 된 것을 제거해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삶에 드러나는 문제, 드러나는 어려움은 결국 그것을 하게 하는 원인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해결하도록. 그것을 고치서 더 좋게 되도록 하는 드러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드러나는 어려움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짜 어떤 어려움들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점점 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뭐 이제 직장암이나 특히 대장암 같은 게 치사율이 높은 게 높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얘는 쉽게 증상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럼 전 살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안 좋아져서 갔더니 암이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진행된 거예요. 미리 증상을 알았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증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드러난 문제, 드러난 어려움이 단순히 이것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니까 복잡하게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여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없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말 그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그 진짜 근본된 원인들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예를 들면은 네 안에 지금 암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이 없다면 몰라요. 모른 채 살아가요. 그래도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드러났을 때 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마치 사도 바울의 편지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쓰시는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면 이제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좋게 좋게 돌아온 일들을 만나게 되죠. 눈에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점점 건강해져 가는 거죠. 점점 하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드러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 계속 썩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향제 자꾸 뿌리는 거죠. 향수 뿌리고 방향제 뿌리고 마치 그 냄새가 없는 것처럼 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드러난 문제, 드러난 지금 만난 어려움들, 물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편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그곳에 적혀져 있죠. 그것을 받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내가 진짜 이런 상태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성장해가는 삶을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시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편지를 보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편지를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미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너무 그것을 크게 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쓰신 편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편지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막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고 편지를 내가 받고 있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계속 막 다른 거 찾아다녀요.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 왜 도대체 이걸 해결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편지를 쓰고 계신데 편지를 주셨는데도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찢찢 뜯어보지도 않는 채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드러난 문제나 어려움이 예를 들면 10밖에 안 되는 문제는 어려움인데 마치 이게 100, 200, 300인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편지를 기억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그냥 확 빠져있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진리의 생각들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반응할 수 없게. 사단은 계속 우리를 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복잡해지려고 할 때 그것에 우리가 복잡해지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발통해서 쓰신 이 편지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복되죠. 그리고 그것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자기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들이 더 튼튼해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난 문제, 우리 삶에 드러난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당정의 분량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되는 건 우리에게 힘들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더 실패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냄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나 내 삶에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방향제나 향수로 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리 가운데 늘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없었으면 하는 일처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에게 편지를 쓰시겠구나. 내가 편지를 내가 받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우겠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지겠구나. 때로는 가정이 더 좋아지겠구나. 교회가 더 좋아지겠구나.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있는 직장이나 또 다른 사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눈으로 보실 줄 아셔야 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편지를 쓰실 거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아질 거라는 거. 그래야 최소한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가? 너희가. 이 편지가 통째로 어디에? 우리의 삶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뿐만일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분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듯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리스도 편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전달해 주시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1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되어지는 것뿐이 편지 자체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네. 나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내 어떤 직장에 문제가 있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어떤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되어져서 그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곳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막 그 문제 속에 막 뛰어들어가는 건 좋아요. 함께 해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막 우리도 막 그 부정적인 거에 막 다 사로잡혀서 막 진흙탕 속에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안에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해결 가능한 일이에요. 문제는요 해결 가능한 일이에요.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은다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공동체에 누군가 한 사람만큼은 그렇게 반응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강도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어떤 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된다라는 것을 신뢰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내가 만난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아야 되냐면 조급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막 조급하게 달려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사단은 그것을 걸고 넘어져요. 문제가 생길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 삶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 삼으셔서 내가 속한 그곳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렇게 써요. 그리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편지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져서 다른 누군가에게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